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돌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메시아 신분에 관하여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셨고 또 메시아의 사역에 대하여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이해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시고 또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구약 말씀처럼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이루어내시는 것임을 또 그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인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우리가 흔히 일명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불러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세상의 모습과는 다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또 그 입고 계신 옷이 빛같이 휘어지는 그러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 나타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고 또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 본문이 지니고 있는 외적인 내용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초월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일상적이지도 않고 일반적이지도 않는 일들이 몇 가지나 겹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초월만 이야기하고 그래서 많이 놀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분명히 의도된 훨씬 깊은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인류의 죄는 대속하였고 또 하나님의 구속사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또 오셔서 그리고 공생의 사역에 예수님의 말씀과 그 모든 내용들에 대하여서 세상이 지니고 있는 그리고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이해와는 계속 충돌해 왔고 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까지도 그 메시아의 이해에 대한 내용으로 부딪혀야 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메시아라면 고난을 당하지 않아야 되지 않는가, 메시아라면 실패한 것 같은 죽음으로 끝내서는 안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 메시아, 죽는 메시아, 죽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바라보는 메시아는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정복하고 압도하고 군림하여서 그 누구도 아무 대항도 저항도 한 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위력을 지닌 존재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를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주장이 예수님과 세상 간의 간극이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이해에 대한 간극입니다.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간극의 분명함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산으로 올라간 베드로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장면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이 원하시면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의 그 영광된 모습을 본 감격과 감동이 넘쳐나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고백과 또 그에 합당한 반응, 응답을 보여준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미 마태복음 16장 앞장에서 예수님의 메시아 지위나 신분이나 그 사역에 관한 말씀을 충분히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러한 말을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베드로는 자신이 요구하고 자신이 기대하고 원하는 메시아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고난을 받으셔야 되고 거기에서 죽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길이고 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고 순환과 멸시를 받고 죽는다라고 하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생각의 연장에서 이제 영광의 일부의 모습을 확인한 이 베드로는 여기 좋사오니 여기에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또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는 꾸중을 들을 만한 말이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이미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다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고난과 또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당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 산에서는 예수님이 장차 이루실 영광의 일부를 충분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같이 휘어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군사들에게 많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그 옷이 벗겨져 찢어지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산에서의 장래 영광과 같이 그 예수님이 입고 계신 옷이 빛같이 휘어지는 증거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와 봐라 라고 하는 그러한 조롱의 말을 듣지만 지금 영광의 증거가 되는 이 변화산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광의 증거의 말씀도 듣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을 이루실 메시아의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리 마옵소서 하고 주님을 가로막았었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같이 그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같이 당해야 하고 예수님이 죽는 자리에서 같이 죽어야 합니다. 제자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고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받는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을 회피해서는 안 되고 영광의 일부만 누리고 있는데 여기가 다 있냐 영원히 여기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응석을 부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놓치게 되는 것이죠. 프로야구 선수들은 시즌이 마치면 잠시 몸을 쉰 다음에 전지훈련을 갑니다.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그 전지훈련을 가는 목적은 새로 시작되는 시즌에 열심히 준비를 해서 실력 발휘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서 자기의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근력이 부족한 선수들은 근력을 늘리기 위해서 트레이닝에 매달리고 또 좀 더 정교한 타격을 하기 위해서 야구 배트를 들고 자세도 고쳐가면서 아주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또 투수들은 새로운 구질의 공을 연구해 내어야 또 자기가 승수를 많이 쌓을 수 있으니까 또 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이 전지훈련은 따뜻한 곳으로 보통 가거든요. 이제 운동 연습을 많이 해야 되니까 날씨가 좋고 미세먼지 없고 좋은 데 가서 하게 되는데 그러나 사실 그 전지훈련장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프로 선수로서 자기의 책임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이 험한 생존 경쟁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리고 땀을 뻘뻘 흘리고 애를 씁니다. 타자들 손은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승엽 선수의 그 손바닥 사진을 보면 굳은 살뿐만 아니라 너무 야구 배트를 잡고 타격 훈련을 많이 해서 살갗이 벗겨지고 거기서 피가 나고 거기가 또 굳고 수없이 반복하면서 아주 거칠고 거친 손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타격 훈련을 하고 그리고 특별 시간을 만들어서 하고 싶은 사람 오라고 해서 또 특별 훈련을 하고 그리고 피곤하니까 다 쉬러 들어간 밤늦게 혼자 훈련장에 남아서 수백 번 수천 번 야구 배트를 휘두르면서 연습하는 거죠. 또 훈련할 때 땅을 구르고 날아다니고 말할 수 없이 애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 힘들지 않아?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그래서 날씨가 좋으니까 3355 모여서 말로만 내년에 잘했으면 좋겠다 화이팅 이렇게 손 막 쌓아서 자기네끼리 화이팅 화이팅 훈련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 될까요? 그건 안 되죠. 죽을 것 같이 매달려서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자리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이 훈련하고 연습해야 나중에 시즌이 시작되었을 때에 자기 팀을 위하여서 또 자기 팀을 응원하는 팬들을 위하여서 그 경기장에 나가서 몸이 부서져라 뛰는 것이 프로 선수의 영광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예언은 이사야에서 고난의 종으로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33쪽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고난의 종을 설명하는 이 말씀에는 그 어떤 좋은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마치 도수장으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선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내용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힘이나 능력으로 보상이나 승리나 영광을 취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 그 앞에 잠잠히 순종하시는 모습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이 메시아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이끌어내시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고난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에서는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리이겠지만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바꾸어서 승리와 영광의 내용으로 만들어내셨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또 예수의 이름에 모두가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일들을 이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예언과 예언의 성취와 그 영광이 그대로 이 안에 다 녹아져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이 맞으며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눌러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감격과 감동에만 매달려서 가야 할 길을 가지 않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라고 했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고 고난을 받아야 하고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성경 어디에 있는 멋진 구절로만 암송을 하고 기억하는 것으로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살아내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누구도 쉽게 이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 내가 힘으로 삼았던, 능력으로 삼았던, 내가 이거면 세상을 압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내려놓으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 같죠. 그동안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무기가 없다. 나는 이제 손에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나를 얕볼 것 같고 세상 앞에 내가 휘둘릴 것 같고 그 세상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고난의 길을 가셨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이루실 일들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완성하신 모습들을 본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와 같은 그 길을 가라고 명령받은 저희로서는 그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명확한 증거들을, 결과들을 우리가 다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쫓아가는 일에 있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결과들이 너무나도 뚜렷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세상이 인정하지 않고 또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방해하고 가로막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루어내셨습니다.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속을 뚫고 지나가셔서 영광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을 우리가 쫓아가는 일에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생각에 우리 눈에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에 걸리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서 그 일을 하셨듯이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마침내 영광을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 속에서 내 생애 속에서 그 결과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게 하시는 그 길을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는 그 길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하는 것이 내가 주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에 맞는 합당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메시아의 사명, 예수님이 이루신 일, 영광, 제자도, 승리의 길, 이렇게 거창해지니까 어디에서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거창하고 너무나 숭고해서 뭘 해야 될지를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작더라도 내디뎌야 할 그 일들을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죠. 작은 일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뭘 해야 될까? 내가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어떤 제시를, 어떤 작은 일을 같이 하자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했더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자. 이게 어려울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그 라디오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미국 애틀란타에 사는 한 대학생인데 5개월 된 딸을 두었답니다. 학교에 수업을 들으러 가야 되는데 그날 아내도 급한 일이 있어서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그 아이를 안고 대학 수업에 들어갔답니다. 자기 제자의 모습을 본 교수님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넌 필기를 해야 되니까 애를 나를 다오. 그래서 이 남자 교수님이 그 애를 이렇게 포대기, 저 세대까지는 포대기인데 요즘 뭐라 그러죠? 하여간 그 아이 안는 거로 아이를 안고는 거의 한 시간 동안 서서 수업을 하고 칠판에 보니까 뭐 빼곡히 적혀 있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 아빠 제자는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필기를 하는 겁니다. 그 교수님이 뭘 한 거죠? 자기 제자의 상황을 본 겁니다. 그리고 정말 긍휼한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좀 기사를 찾아봤더니 기사를 쭉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 그 죽은 시인의 사회 영화에 나오는 키팅 선생님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이 또 너무 자기 위주로 돌아가는데 모두가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나 자신을 지킬까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몰두해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부딪히고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모두가 분노를 하죠. 우리 한국 사회의 근래에 좀 돌아봐야 할 문제라고 하면 분노가 멈추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참지 않습니다. 아무도 관용을 베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기류가 흘러가고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모양이 이렇게 나아가다 보니까 우리도 덩달아 이 안에서 참지 못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누가 이제 조언을 해주면 참지 마, 너가 왜 참어? 다른 사람 생각하시고 너 자신만 생각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참지 않으셨다면 누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누가 틀리면 3살짜리 내 아이한테 딱지 접어주는 거 가르쳐주는 것처럼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 애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잘 못하죠. 어릴 때니까. 자, 비행기 날개는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접어야 되고 이렇게 위로 접으라고 그렇게 위로 접어야 돼. 또 조금 있다가 아빠 이거 위로 접는 건 맞아? 그거 맞아. 또 조금 있다가 아까 이게 위로 가라고 그랬나 아래로 가라고 그랬나. 그럼 마음속에 하나님 네 번째 물으면 저는 꿀밤을 때리겠습니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막 들 텐데 계속 묻죠 아이가. 그러나 계속 가르쳐주죠. 내 아이한테 비행기 접는 법을 가르치는 그 재미 또 이 아이가 자기가 접어가면서 느끼는 재미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가르쳐주는 거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죠. 누구에게나 이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뭘 잘못했을 때 째려보거나 무시하지 말고 공손하게 잘 가르쳐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바꿔가는 일에 모두가 이 사랑과 자비로운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연습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훈련을 하나.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 울리면 쳐다보지 마세요. 사실은 본능으로 쳐다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본능으로 또 째려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쳐다보지 마세요. 이렇게 고개가 돌아가라고 그럴 때 그 본능을 훈련으로 잡으세요. 안 돌아가게. 그리고 그 벨소리가 꺼질 때까지 참으세요. 이제 문제는 자기 핸드폰이 울리는데 모르시는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해서 제가 정답을 써왔습니다. 전화 건 사람이 끌 때까지 참는다. 예. 예. 상관없습니다. 예. 뭐 제가 이렇게 상관없다 그러면은 또 누가 야, 예배를 넌 가벼이 여기냐 뭐 그럴 텐데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나 하나님 믿는다고, 나 교회 다닌다고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큼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풍성하게 풍족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든가 하나님의 영광, 또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시고 이루어내시는 지금의 과정이나 지금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넉넉하게 누리고 즐거워할 일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다 놓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아쉬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사단이 우리에게도 이 시험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40일 금식 마치신 후에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돌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했습니다. 40일 동안 굶주리신 예수님을 위하는 척 했지만 사실 그것은 내가 가려는 메시아의 길을 외면해라 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했고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절하면 죽겠다라고 하는 시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구원의 영광, 그딴 거 신경 쓰지 말고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라 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기셨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까지 그 승리의 결과가 이미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뜻하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영광은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보는 자들에게 감동이 있었고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에 영원히 동참하기 위해서는 그 변화산에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향하여 가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 고난의 여정,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야 하고 예수님이 받으시는 모든 순환과 멸시를, 모욕을 같이 받아야 하고 그 십자가에서 같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영광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답을 주셨죠.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마태복음 16장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앞에도 이 고난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세상은 전혀 쳐다보지 않는 길입니다. 외면하는 길입니다.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길은 주님과 함께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고난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인 것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그 길을 가는데 있어서 이렇게 어줍지 않게 이렇게 못난 모습 보이고 갈 것이 아니라 허리를 펴고 턱을 들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자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모습으로 그 길을 담대하게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만이 영광으로 보여지는 그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복으로 다가올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길 또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는다,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할 때에 저는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라든가 주님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막으시고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같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이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주어진 여정입니다.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이 길을 함께 가는 그 귀한 즐거움들이 우리 한 교회로 부름받고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기쁜 즐거운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구속사를 완성하셨고 또 그 일에 순종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취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외적인 조건들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의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으로 쌓여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주님의 제자로서 쫓아갈 때에 그 길이 고난의 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자리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손길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그 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내시는 그 일 앞에 감사와 또 주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충성과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에 지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기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